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부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마 익숙한 정의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익숙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줍니다. 교회는 한 성령을 믿고 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세례받은 백성들이 한 교제를 누림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회원이 되고 그 회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모임을 두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때로는 매우 불쾌하고 때로는 매우 명쾌한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에니아를 고치는 사건과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심에 대하여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베드로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그 고침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그 교회의 회원이 누구인가, 그 교회의 회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세 번에 걸쳐서 본 환상은 베드로와 하여금 자신들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참된 언약의 백성들은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언약의 시대에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그들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더럽혀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20장 25절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들을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옛 언약의 백성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정결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말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신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 형제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 성령, 한 세례 안에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한 교제를 이루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한 성령, 한 세례 안에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한 교제를 이루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교제하는 것이 위법임을 알았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은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임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과 베드로가 이 사건을 접하는 것은 아마 엄청난 온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언약의 시대 구분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오기 전에 이전 시대에는 이것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오고 난 이후에 엄청난 진전이 일어났고 그 시대와 사뭇 다르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지 않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의 본문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때로 그 율법은 성경에서 온 것이고 때로는 그들이 잘못해서 가 온 것입니다. 그런 오늘 베드로가 먹는 문제를 논하고 있는 이 내용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부터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도 인식함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야훼 하나님은 이 분영한 짐승과 정결한 모든 짐승을 두고 나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가 부정하게 되지 않는가를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대해 말할 때 11절과 12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가 굉장히 배고파야 될 그런 시간에 내려온 음식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지금 보자기 하나가 내려왔는데 네 귀퉁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네 귀퉁이가 있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온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기는 것들과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함께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며 부정한 건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본문은 어디에도 이것이 부정한 짐승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그리고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정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것들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부정한 것들이 부정하게 있는 그 상태를 정한 사람이 바라보았다고 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들이 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때 부정하게 되는가, 어떤 때 더럽혀지는가 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들과 정한 그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어지면, 부정한 것들과 정한 것들이 접촉하게 되어지면, 이제 부정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짐승들을 바라보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그 짐승들이 우리의 몸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땅과 접촉하는 데 대하여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정한 짐승들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정의 문제는 땅의 접촉과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에 접촉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한 것들은 깨끗합니다. 정한 것들이 부정한 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정한 것을 바라본다고 하여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정한 것들은 그것만으로 부정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본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된 여인이나 사체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오직 접촉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접촉하지 않는다면 더럽혀지지 않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네 귀가 있는 보자기가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그러한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그와 동시에 기는 것과 또한 공중에 나는 것들이 지금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까? 지금 부정한 것들과 정한 것들이 보자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은 함께 교제하며 접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을 베드로는 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촉하여 더럽혀진 그것과 내가 접촉한다고 한다면 나는 더럽혀지게 될 것이고 나는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레위기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부정한 것들과 너희가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지금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말하기를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주님은 규정 지어졌습니다. 옛 언약하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음식과 접촉하면 그것은 접촉으로 말미암아 먹는 그 사람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정결하기 위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번이나 이런 일을 하십니다. 세 번 하셨다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을 통하여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가져갑니다. 이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먹고 마심의 문제를 가지고만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자신이 이방인과 접촉한다면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 역시 이 접촉이 유대인들을 더럽히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먹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 말,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희와 연합한다,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를테면 주께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험령하셨다. 그 연기를 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죽여 바치는 그것을 음식으로 드셨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우리는 그의 한 지체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는 문제는 단순히 먹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된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두고서 너희는 내 아내다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말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연합했다,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적실하게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이방인입니다. 요파에 있는 피장이 시몬 집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문제는 베드로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언약의 복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두고 베드로는 지금 내기가 쌓인 보자기 안의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정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베드로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은 정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며 어떻게 자기 백성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둘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더럽혀진 것과 자신을 접촉시키지 않으므로 자신의 정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그 시대적인 모습으로 알아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안에서 그는 자라왔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것은 정확한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 시대는 오죽 하겠습니까? 이제 언약의 다른 시대가 오고 있는 새 언약의 시대가 오고 있는 그 시대고 또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세변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은 확정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 그다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여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천사는 말하기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결코 베드로는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베드로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말은 피역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사실은 좋지 못한 직업이고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접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가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의 접촉의 문제를 두고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곳에 가야 하는가? 가지 말아야 하는가? 이 일에 대해 천사는 도리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가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마치 부정함의 원천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더럽히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교제, 그것은 곧 정결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의 교제를 더럽히고 드러내고 또한 정결한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이 만나게 되니 접촉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이방인을 두고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두고서 정결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음을 말미암아 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나는 늘 언제나 그 부정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리어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더럽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찾아가서 너희가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는 이방인을 더럽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부터 사람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를 이등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시점에서 주의 천사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음식을 모아두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접촉하여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넬료 집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장이 시몬, 고넬료 가정,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기퉁이에 있는 보자기, 내 기퉁이에 있는 보자기가 쌓여지는 그 동물처럼, 그 음식들처럼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피장이 시몬은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정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음식의 땅과의 접촉을 통한 정부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복이 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백성들이 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계는 없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접촉한다고 하여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구별된 백성으로 여전히 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것들, 언약의 바깥에 있던 자들과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로 멀리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가까이 있고 친숙한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가까이 있고 친숙한 자가 아닙니다. 엄청 멀리 있는 자입니다. 도무지 교제할 수 없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육체를 통하여서 이 문을 활짝 열어 제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정의 문제가 너희를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 누구입니까?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건한 백성들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내 귀퉁이에 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합니다. 셋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은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즉,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은 부정하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하면 더럽혀진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신 것을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들과 접촉한다고 하여도 더 이상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경계들과 유대인들의 의시 구전율법에 더한 인위적인 경계들의 마지막 단계의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확정을 막기 위하여 그런 방식으로 구전의 율법 혹은 구약의 율법을 유지하려고 시도한다면 모든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대리인이 되고 그는 세상에서 죽음을 확산시키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규정들을 두고서 언약의 백성들을 규정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고 등등의 문제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이 환상과 이해 후에도 유대인들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복음의 확산을 막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을 더럽힌 일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유혹되어진 그 사람들, 즉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가 가르친 복음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라고 말하였던 바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어떤 다른 것들을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결한데 정결한 그를 부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히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새 사람 된 그 사람들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마치 율법의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정당한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넬료 가정에 임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찾아온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 여기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현재 많은 언약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놀라운 일을 기록합니다. 47절과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면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을 뿌려준다라는 개념도 아닙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 회원되어졌다. 단순한 그런 의미만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중간에 막힌 담,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언약 안에서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언약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고 언약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본다라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설교 후에 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경건한 이방인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자신들과 하나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한 교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한 세례를 받고 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례 현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고백의 소리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증인에게 들리게 하셨고 나 자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함께 교제하지 않는 것, 함께 먹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진정한 떡을 떼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자매 된 교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판단이 진정한 언약 안에서 만남을 깰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며 같은 식당에 앉힌 그 형제자매를 우리의 식탁에 앉히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바라보면서 기뻐해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저 사람도 떡을 떼는가? 라고 말했던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나는 더럽혀진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거룩하게 하신 그 사역,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옆에 있는 같은 성찬의 떡을 떼는 그 형제를 바라보며 같은 자리에서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그 형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부정하는 어떤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아들여진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저 사람이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나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거부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만 생각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만 예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죠.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여야만 합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깨어짐이 있고 나뉘어짐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동일한 시민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한 고백 안에 두셨고 한 교제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인 교회와 도무지 교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인 성도들과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두가 다 발이겠느냐? 모두가 다 손이겠느냐? 모두가 다 눈이겠느냐? 모두가 다 머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각자 다른 모습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한 언약의 공동체 지체됨에서 물러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 물러나거나 우리 형제를 물러나게 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물러나게 하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함으로 한 성전을 지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며 새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영광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참된 영광을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합시다. 아멘.